죄의식을 갖는 것과 또 죄책감에 빠지는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죄의식은 뭐고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죄의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는 죄인이다 라고 의식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책감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식과 죄책감,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요 간발의 차이를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신앙 생활은 회개가 없는 삶이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것, 아무한테도 맡기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책임을 다하려다 보니까 죄는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가면서 그 책임은 다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 죄의 이 무게를 짊어지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회개도, 주님을 붙잡는 일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은 하고 살아야 되지만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죄책감을 갖고 그 죄책감의 무게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회개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짐을 풀어놓고 내가 책임지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죄책감에 빠져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 의식을 갖고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거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장의 대표적인 두 인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물은 이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그것도 세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모른다고 했고 저주까지 했죠.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공회에 넘겨주는, 팔아 넘기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죄에 가볍고 무겁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다는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그것을 무엇이라 생각했느냐? 그냥 닭이 우는구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음을 기억해내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어떡하지 세 번이나 그랬는데 하면서 죄책감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닭소리를 듣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죄인됨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회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의 삶이 다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땠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3년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괴로워하면서 그냥 내가 없어져 버리면 되겠구나 하면서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게 바로 죄인의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붙잡으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완전한 하나님을 붙잡게 되지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된다면 반드시 그 삶은 회개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지금 다섯 번째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유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생기셨나요? 그 죄의식을 갖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거듭되는 죄의 목록을 보면서 아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해당되니까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회피해야 되나? 가룟유다처럼 차라리 내가 사라져버리면 되는 건가?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짐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죄의 책임을 다 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신가요? 우리가 왜 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짐을 벗어버리면 주님이 나의 죄짐을 담당해 주신다는 이 진리를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유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심령 안에 들어가서 아니야 회개해봤자 너는 늦었어. 너는 회개해도 또 그렇게 마찬가지가 될 거야 하고 우리의 회개의 기회조차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죄는 사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사탄의 게임과 계계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그런 인간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바로 이 죄인의식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를 나누는 이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죄의식을 갖고 그냥 찝찝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죄의식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하는 그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무거운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혼자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졌던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짐을 풀어놓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조원들 그 조가 있잖아요. 나눔방이. 그 안에서 정말 중풍병자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도구로 지금 우리 공동체는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여러분 아파보셨으면 아시죠? 과연 그냥 감기만 알아도 우리 코로나 동안 격리하셨던 분들 이 작은 그런 질병에도 신체만 운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더 피폐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이 믿음의 친구들 주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힘들게 중풍병자 친구들을 데리고 온 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우정의 무대를 보시면서 감탄하신 것이 아니라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 더 앞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찬 공동체에는 주님이 믿음을 보시면서 그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죄 사함의 은혜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 성예배 공동체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 즉 친구들의 믿음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였나요? 바로 고침받은 중풍병자였지요. 공동체의 중보기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무기력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말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였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올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예전에는 병을 앓고 있으면 그것은 죄가 원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의 원인이 죄라고 여겼던 그 당시 사람들의 통념과 함께 여러 사람 고생시키면서 번거롭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번뇌와 죄책감이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겠습니까? 몸도 마비 상태이지만 아마도 이 죄책감에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도리도가 없으니 그냥 무의식으로 밀어넣고 죄책감에 대해서도 마비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이는 너의 아픔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죄책감까지도 내가 담당할 거야 라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이 죄 때문에 이 죄책감으로 몸도 마음도 마비 상태인 작은 자에게 몸의 마비를 풀어주는 것과 함께 영적인 마비 상태까지 완전히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이 말은 결국은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죄 사하여 주기 위해서 너를 만난 거야 라고 그 중풍병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며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담당할 것이니 친구들이 보인 믿음처럼 나를 믿고 마비된 모든 영역에서 메인 것을 풀어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이 수요성립의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주님께서 주시는 힌트가 있지요. 믿음의 공동체에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회복과 함께 죄사함의 구원을 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통로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진짜 통로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수요여 성립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순에, 우리의 나눔방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전달자로서의 사명,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믿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이유는 오늘 29번째부터 시작됩니다. 네, 많이 왔죠? 29번째는 마음을 태우는 불, 바로 질투입니다. 네, 또 질투하면은 또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네, 질투는 이 남이 알게 하는 것보다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불타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어떤 건가요? 질투랑 자존심이 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거 누가 봐도 질투인데 자기는 그런 거에 질투하지 않는다며 내 감정도 누리고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끔씩 이 질투와 자존심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못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잘 되면 안 돼. 질투의 감정은요, 내가 얼마나 육신에 속한 죄된 존재인지를 정말 비참하리만큼 보여주는, 진짜 나만이 아는 진짜 별로, 진짜 별로인 나를 들여다보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시작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의 불, 이 질투의 불을 끄는 방법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에서는 거룩한 사랑 앞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질투를 이길 방법, 이 불을 끄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마음의 불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꺼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타겟해서 계속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질투를 갖게 되는 그 집착하는 대상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질투 때문에 집착했었던, 그리고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에 한번 화해를 선포하는 거룩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원수 한 명이라도 내가 해결해버리고 화해를 선포하고 용서하기를 시작하고 한번 그런 거룩한 날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이 아침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번째는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갈망, 탐욕입니다.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누가 봐도 죄인 것은 빨리 넘어갈 거예요. 네, 31번째, 견딜 수 없는 궁금증, 바로 호기심. 호기심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경지에 이를 때, 이거 이러다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한테 너무 집착하면 이거 죄인가? 예,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호기심이 경건한 호기심이라면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의 호기심은요, 자신과 관계없는 곳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것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품으라고 하는 데는 전혀 호기심이 없고, 우리는 전혀 이상한 데서 은밀한 호기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가십, 이런 것도 호기심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뭔가 이상한 걸 보지 않을까, 음란한 것을 호기심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은밀히 감시하고, 이거는 전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자녀를 더 올바르게 기르기 위한 그냥 정말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결국은 근데 그것도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녀를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자녀의 일기나, 일기 쓰는 애 별로 없죠. 텍스트나 뭐 메시지, 이메일 같은 거, 이런 거 예, 들여다보시면서 요즘 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호기심을 갖고 이것이 당연한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것이 당연한 권리일까요? 그럼 왜 대놓고 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바실레아 슈링크가 어떤 것에 호기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알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랬대요? 아니, 걔가 그랬대? 하면서 호기심이 막 생길 때마다 너 왜 그것을 알고 싶어 해? 하고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알고 내가 아는 거 전달할 만한 거면 빨리빨리 전달하고, 그런 그냥 가십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을 해하는 거, 그냥 가볍게 험담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실레아 슈링크가 말하는 것은 호기심이요, 10계명의 7계명과 8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7계명이 뭐죠? 네,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건강하지 못한 호기심이 이런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왜 알고 싶은데? 그거 왜 갖고 싶은데? 라고 물었을 때 그냥 내 욕망에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어떤 살인자에게는 왜 죽였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게 이유가 되는 터무니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아서 관계도 틀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라면서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 그거 왜 알고 싶어 했는데? 나 그거 왜 보고 싶어 했는데? 나는 왜 봐도 괜찮은데? 라고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답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대답이라면, 은밀히 진행되는 모든 호기심의 근원을 잘라버리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한 호기심, 아까 말씀에 대한 탐구,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기도 제목에 궁금한 호기심,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죄된 호기심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32번째입니다. 32번째는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추함, 바로 감사하지 않음이에요. 받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 찬양도 나오고 또 우리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나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불과 2년 전에 막 온라인 예배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아, 우리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날 거야. 그나마 이렇게라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첫 마음이 지금 많이 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수요일 성예배 공동체가 같이 예배하는 거 우리 그동안에는 제대로 잘 하지 못했었던 일이잖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그 안타까움은 어느덧 혼자서 더 집중해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당에 나갈 필요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좋은 것 같아 라는 말로 지금의 삶에 대해서 그냥 원래 당연히 주어졌던 것처럼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당연했던 것들은 그냥 내가 원래 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그동안은 진짜 편안하게 못 살았던 것 같아. 당연했던 것들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누려야 했던 것을 진짜 이렇게 제대로 누리는 당연한 권리였겠다는 그런 자기의가 다시 발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는 감사가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셀프 코런틴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평범한 삶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자가 격리를 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나요? 바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주신 회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당연한 것을 은혜로 여겼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원래 내가 누려야 했던 권리라고 주장하면 내 삶에 임했던 주님의 손길은 온데간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그럼 뭐가 남게 될까요?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억울함의 감정으로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누렸어야 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졌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 가진 이 결과는 내가 노력해서 일군 당연한 결과라고, 다른 사람보다 못 받은 것만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는 감사 없는 삶으로, 지옥의 삶으로 결국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경고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이 여기 들어가 있죠. 감사가 없는 삶은 말세에 적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감사가 없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것, 내게 일어난 형통은 다 내 덕이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영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칭찬받을 때 속으로는 내가 다 했는데 하면 억울함이 나오잖아요. 나의 칭찬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마음이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에, 아니 진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인데도 불구한 우리의 삶이 자꾸자꾸 숟가락을 얹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면서 나는 하나님과도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이것은 온전히 내가 한 거야 라는 내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눔 질문에도 나갔지만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고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것 한 세 가지 정도를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은혜, 그냥 말로만 당연하게 생각했던 은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무척 공들여서 이뤄놓은 것이라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쪼개면 안 된다고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영광의 순간들 안에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나는 그냥 감사할 뿐이야, 영광 돌리기를 유보했고 미뤄뒀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33번째입니다. 33번째는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는 힘, 근심과 걱정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자기연민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빠져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 그 감정을 머물러 살다 보면 하나님 신뢰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믿음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신뢰하기로 그 근심과 걱정의 그 늪과 덫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자, 34번째 보겠습니다. 34번째는요, 네, 이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무관심. 네, 그저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무관심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사진, 얼굴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쩜 저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어떤 존재. 어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은 말씀도 좋고 지혜롭고 비전도 남다르고 유머러스까지 하고 사람들에게 매너도 굉장히 젠틀한 그런 멋진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도 좋고 지혜롭고 비전도 있고 유머도 있고 사람들에게 매너도 젠틀한 멋진 분.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시기에 있는데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아주 절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세나 목사,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확신이 잘 안 들어. 어떻게 목사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탄은 이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저기 너 우리 교회에다 헌금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자꾸 나한테 그런 거 자꾸 시키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럼 기도하지. 네. 아담과 하와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의 마음들도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같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 무관심은 공동체를 차지도 덥지도 않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이상한 공동체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찬가요? 우리는 덥나요? 적당히 미지근한가요? 우리는 살아있나요? 우리는 죽었나요? 적당한가요? 무관심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비참하게 하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비가 없다는 거고 자비가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로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관심을 갖고 막 뜨거워질 때가 언제예요? 무언가 큰 일이 닥쳤을 때예요. 우리가 진짜 막 공동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막 대동단결하잖아요. 평소에 좀 그런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상에서 누군가를 관심 갖고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실라 시링크가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기 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는 때가 무언가 큰 일이 터진 때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공동체의 형제자매를 위한 따뜻한 사랑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그 일을 진작에 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기고 나누고 그저 그렇게 살고자 했던 내 마음의 무관심에 성령의 불을 지펴야 하는데 우린 자꾸 질투의 불을 마음에 지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끝날 무관심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지금 나만을 바라보던 그 모든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형제의 자매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돌아봐야 됩니다. 꼭 징계받고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함께 나누고 평화할 때나 전쟁할 때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5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적 게으름이에요. 근데 이 영적 게으름을 마셜라야 쉬링크가 이런 말을 해요.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다. 하나님이 말씀에 비치 우리를 노출시키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귀찮은 거예요. 아 귀찮아. 내년 사순절 또 오겠지. 이 찝찝한 죄책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뭐 큰일 있겠어? 하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또 그때 그랬던 것처럼 내 무의식 저장 창고에다가 다 밀어버린 상태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년 사순절에 이 자리에 있으리라고 100% 자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회개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예배의 자리고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생명의 날에 정해진 호흡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요? 유한한 인생, 우리의 이 유한한 인생 그릇에 영원을 담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담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회개해야지, 내일 믿어야지, 내일 용서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내 마음 기억에 무의식에 저장창고에 집어넣고 내 안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들을 무의식에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주문만 외워야 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죄의식을 무의식 안으로 밀어넣고 찜찜한 죄책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식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혼자 짊어져야 했던 인생의 짐과 무게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식은 회개로, 회개는 감사로, 회개의 감사로 이 충만한 이 간구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내 안에 영적 무기력, 내 안에 무의식 속에 많이 그냥 밀어넣었던 회개의 마음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와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